제17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첫 번째.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가 시간 안에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고 일단 긍휼을 입으면 그 받은 긍휼 또한 영원하며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오늘 사역하는 형제들 중에도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체와 율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육에 속하고 사람의 육은 또한 율법에 속합니다. 육체는 율법만 알 뿐 은혜를 모릅니다. 사람의 육체에서 난 것은 모두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과 성령과 은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매매하는 사상만 가지고 있을 뿐 은혜와 선물에 대하여는 전혀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에서 얼마를 얻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얻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다 돈을 버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내놓았고 얼마를 얻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얻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부 매매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매매하는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생도 매매하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들었을 때 한순간 빛이 임하여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순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외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장래 우리의 행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혜를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알고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에 관한 열 가지 진리를 알았다면 최소한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에 수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이미 안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과 영생과 하나님의 손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약속에 대해 분명해졌으므로 결코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로 우리가 이미 깨달은 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깨달은 사실은 결코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로 모순이 된다는 이유들, 특히 비교적 일리가 있는 이유들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성경 중의 난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반대와 의문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로 사람이 함부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도 유력한 반대의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제멋대로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며 온갖 짓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억에 어떤 사람이 모세오경의 주석을 쓴 맥킨토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한 주 전에 어떤 사람이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상 밑에 있던 한 청년이 그렇다면 앞으로 뭐든지 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그 청년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맥킨토시 선생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교리가 이 젊은이를 망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맥킨토시가 그에게 보낸 답장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내가 아들에게 일단 내가 내 아들이면 영원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이것을 들은 내 아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돌로 유리창을 깨고 그릇을 깨며 상보를 잡아당겨 그릇을 땅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또 내게 무례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라면 그는 결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그가 내 아들인지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전한 진리는 성경에 의거할 때 조금 더 틀리지 않으나 그 젊은이의 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서 판단해야지 결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려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단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단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의 예로 이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지느냐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이가 실패하고 약해지고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천천만만의 믿는 이들에게 각종 다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뿐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어제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합시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냐, 까만 거짓말이냐, 밝은 거짓말이냐, 어두운 거짓말이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판대와 흰 보좌의 심판도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보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헌법과 최고 법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 나는 상해의 한 형제님으로부터 영단번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만이 영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임의로 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서는 보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에 가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옥에 대한 공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 죄를 애통해하지 않고 자신을 개선하여 좋은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받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사람 앞에 둠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속히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와 분노로 사람을 놀라게 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항상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써 추구하라고 하는 분이십니까?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천번이라도 아니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온 화음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이미 해결되었고 죄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우리로 추구하여 거룩과 공의와 성화에 들어가도록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종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위협하면 사람의 행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놀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구원의 내용도 모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를 해결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정죄받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장래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할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정죄받지 않음과 심판받지 않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은 새로운 사모함과 경향과 욕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주관적인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성품과 주님과 성령이 있습니다. 이럴진대 우리가 제멋대로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령 사람이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죄를 범해도 좋다는 면허증과 보증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별로 느낌을 갖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할 것입니다. 나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안 된 자가 영원히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셋째로, 그는 구원의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에게는 비결과 결과와 종결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게 됩니까? 율법의 첫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 범하고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그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제멋대로 하며 방자히 행했습니까? 그는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인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어린 자든 진보한 자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압니다. 아마 당신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보통 형제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방자히 행하거나 제멋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영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는 구원의 방법과 절차를 모릅니다. 둘째로, 그는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셋째로, 그는 구원의 결과를 모릅니다. 그는 이 구원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 가지 요점을 안다면 당신은 즉시 영단번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 제멋대로 행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경건하게 하고 우리로 임의로 행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게 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인이 거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간 후에 임의로 행하게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는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갈 때에 방자히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곧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인식. 이제 우리는 약간 시간을 들여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침륜한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면으로 그의 양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서 또 한면으로 그 사람을 멸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면적인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반면적인 말씀도 필히 상충되지 않고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필히 다른 면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이 성경 구절들을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실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거짓되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에게도 거짓 제자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침례를 베풀 때에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많은 거짓 형제를 만났었고 베드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했으며 요한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명의상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원히 가장하거나 자신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부류를 구분해낸다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만일 이들을 섞어놓는다면, 즉 가라지를 밀로 삼는다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셋째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영원한 침륜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 받는 징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단번에 구원을 받으면 징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실패하고 약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영원한 멸망은 서로 다릅니다. 당신은 이 둘을 섞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침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징계의 문제와 명예상 그리스도인인 문제 외에도 왕국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왕국에 대한 말씀을 영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상급에 대해 말한 것을 영생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왕국과 구원 사이에 구분이 있고 영생과 상급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년 왕국과 영세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회복된 세상과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각각 다릅니다. 천년 왕국은 의와 행위에 대해 말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천년 왕국은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 안에서와 새하늘 새 땅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사에 관한 것과 왕국에 관한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세와 왕국도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결코 이 둘을 함께 둘 수 없습니다. 장래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그가 마땅히 얻어야 할 면류관과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의 문제로 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조금 더 행위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는 이의 행위는 상급과 관련되고 죄인의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주 예수님의 역사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영세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상급에 대해 말한 것을 구원에 대해 말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천년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상급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둘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개신교가 오랫동안 매장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이것은 벌써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세 가지에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와 장래 왕국 안에서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급 두 가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오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장래 왕국 안에서 상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왕국 안에서 우리가 특정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관하여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구원과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의 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왕국 안에서 상급을 잃게 되고 특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상급을 받지 않는 것이 곧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형벌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왕국 안에서 상급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왕국 안에서 또한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필히 분별해 놓아야 할 문제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를 결코 명의상 구원받는 것과 섞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를 오늘 징계받는 문제와 혼동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와 왕국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세에서의 문제와 왕국 안에서 형벌받는 문제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결코 이 세 가지를 섞어놓아 잡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혼합시켜 놓는다면 당신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네 가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뿐인 믿는 이에 관한 말씀과 징계받는 믿는 이에 관한 말씀과 상급을 잃어버리는 믿는 이에 관한 말씀과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는 믿는 이에 관한 말씀을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이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루기로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한 난제는 이 네 종류 외의 것으로서 구원받은 후에도 침륜할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에스겔 18장을 근거로 한 반론. 먼저 구약에서 보기 시작합시다. 에스겔 18장 24절 26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이 두 구절은 구약의 주된 성경 구절이고 기타 구절들은 이 두 구절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에 대해 볼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거나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거나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구절들을 복음과 연관시켜 푼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지입니다. 에스겔 18장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앞 구절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구원 안의 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안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섞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가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법관을 혼동하고 아버지가 하인에게 한 말과 아들에게 한 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존포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집안에서 그가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행정과 구원의 차이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와 같습니다.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장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은 영생의 문제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은 영과 혼이 멸망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몸이 생존하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몸이 일찍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생존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이 신포도를 먹으면 당신도 시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아들과 무관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아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몸의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1절, 2절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한 뒤 3절부터는 범죄자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이 체험한 것과 같은 몸의 죽음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땅에서의 생존 기간이 하나님에 의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계속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음은 2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행정, 즉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생존하지 못하게 하시며 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빨리 죽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의 죄를 심판하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한 반론. 이제 신약을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행정을 말하는 좀 전의 구절과 같지 않고 분명히 구원의 문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저녁에 성질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중간의 일부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에 견디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려면 13절 이전의 말씀과 13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13절은 전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이 구절 뒤에 언급된 성소와 성전과 안식일이 다 유대인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강구하라. 너희가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의 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도망할지어다. 만일 이 말씀들이 우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적그리스도의 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 오늘 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라디오가 있지만 여기서는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완전히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의 시기는 사도시대나 교회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대환란 시기, 곧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교회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장래일이지 현재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상도 아직 성전에 세워지지 않았고 대환란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시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육신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는 몸의 구원과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라고 하며 또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찍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볼 것이며 이런 식으로 경배하거나 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지면 즉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안식일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도 아이를 베거나 젖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람이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산과 성 밖으로 피함으로써 혹 고통과 핍박과 환란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세력은 그들을 덮는 그물과 같이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구원 문제를 주의하는 탓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날들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의 성질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관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한 반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첫째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고 둘째로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갈라디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상반부는 변함없으나 하반부는 변하는 복음입니다. 상반부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반부는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의의를 가질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없었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증합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죄인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의 기본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째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분명할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헬라어에서 저주에 대한 가장 강한 용어로서 하늘의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떨어지고 조금도 축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외식하여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으로 처신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를 면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율법이 아닌 약속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장은 두 가지를 인용하여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거는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하갈이 쫓겨나야 사라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5장 1절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 위에 서서 자유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제도를 남겨두려면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율법을 조금 지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하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충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왜 너희가 다른 것은 행하지 않고 할례만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자신에게 적용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를 지키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만일 하나가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 그중 하나만을 택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없다.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2절 끝부분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없다면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쫓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 몸에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가령 한 형제가 내게 네 선생님,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이 온전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나는 그 형제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침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행한다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침륜케 하는 것이 죄임을 압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 타락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과 죄 가운데 타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위의 원칙을 다시 쫓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구원 얻은 믿는 이들 중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때 여러분 자신도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겨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서 나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행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그들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비천하고 의지할 데 없으며 아무 방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범죄나 악한 행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찌하여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율법을 쫓음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데 이르게 되었느냐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는 결코 할 수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자기 육체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 육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요 형제가 매일 1원 50전을 버는데 2원을 쓰는 나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오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50전이 부족한데 60전을 주었다 합시다. 그럼 매일 이렇게 행하고 나는 매일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 형제는 매일 네 형제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육체로 말미암아 행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나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들의 선행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사람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고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실 때 통쾌하게 느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통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통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동전 몇 개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가 당신에게 몇 푼 줄 때 당신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은 계속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 조금만 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그분의 마음이 통쾌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긍휼을 받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5장 4절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떨어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당신에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게 해야 합니다. 일단 행위가 있을 때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침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당신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곧 내가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